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2면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북왕국 여로보암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고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로보암이 재위하고 있던 시절에 이제 등극했던 남왕국의 왕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이제 세 명의 그 남왕국 왕들이 여기 이렇게 한 부분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라는 왕,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 이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오랫동안 재위했기 때문에 그 이제 아사 왕이 재위하는 동안 북왕국에서 등극했던 왕 6명이 쭉 나오고 22장에 가야 이제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그 이 시간에 그 남왕국의 왕 세 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유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북왕국의 형편과 어떻게 다른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21절로 가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서 한번 르호보암 이름이 거론됐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나라가 분열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었고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2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41살에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어머니는 이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21절에도 있고 또 31절에도 다시 반복되는 걸 볼 때 르호보암의 통치에 그 암몬 사람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암몬은 요단강 동편 너머에 살던 이제 이민족이었죠. 이 왕 그 르호보암의 시대는 어땠는가? 그 형편 그가 통치했던 시대의 형편이 22절부터 이제 기술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절에 유다란 나라의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그의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 23절에 그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산 위에와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은 돌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우상은 나무로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은 이제 당시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로 이제 역할을 하던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무엇이라고 또 요약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들이 오기 전에 쫓아내셨던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증한 일, 혐오할 만한 일들을 예전에 멸종되었을 일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왜 새삼스럽게 이 일을 다시 꺼내든 것일까요? 물론 그 솔로몬 때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새롭게 도입해서 열심을 내었을까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282면입니다. 구약 282면. 신명기 12장 29절에 보면 지금 이들이 여기서 로호밤 시절에 행했던 일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2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0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 있어서 신들을 탐구하려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학문적인 그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3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죠. 이들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 이런 관심으로 이제 자식을 불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아마도 자식을 불태우는 정도의 노력까지도 해야 할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그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과연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길래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실마리가 나오죠. 14장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그 유다는 어땠는가 한마디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정복전쟁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람직한 그 좋은 형편이 아니고 어떤 그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들이 지금 유다가 악을 행한 일 조상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절실한 이유가 있어서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달리 좀 풀어보면 아마도 이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삶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은 이런 심지어는 자식을 불살리는 일까지도 감수해야 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은 별로 그렇게 결실이 있어 보이지 않죠. 그것이 지금 25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애굽왕의 공격과 관련된 사건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통치 기간 내내 무언가 절실한 이유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에 벌어졌던 일, 인상적인 일 하나만 얘기한다면 25절부터의 사건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하나도 방어를 못하고 그대로 그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겼다고 26절에 나와 있죠. 자, 얼마나 대단하게 약탈을 당했는가? 상징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금방 폐기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2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물들을 많이 빼앗겼는데 이제 이 보물 빼앗긴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은 그 시위대가 들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긴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에 딴 건 몰라도 금방패만큼은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은 없으니까 놋방패로 이제 대용을 하죠. 근데 이 방패를 보면 지금 우리가 27, 28절에서 보듯이 무슨 전쟁할 때 쓰는 방패가 아니라 그 왕이 성전으로 행차할 때 쓰는 일종의 예전용 방패이죠. 그러니까 장식품입니다. 근데 장식품을 지금 그 제대로 세트를 갖추어서 노수로라도 이제 갖춰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이 이어지는데 29절에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더 얘기 안 하고 끝납니다. 자, 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 놋방패 만들었다. 나머지는 다른데 찾아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놋방패를 만든 일은 그 로보암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로보암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보암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일이었겠는가? 지금 그 기록을 통해 보면 그는 아버지 시대의 영광의 광채를 지속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노스는 금은 아니지만 금처럼 번쩍이고 이제 화려하게 무언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놋방패라도 있으면 아버지 시대의 영광이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잃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로호밤의 통치와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일은 사실 좀 핵심과는 멀어 보이죠. 아버지 시대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영광을 누릴 그런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 일어날 결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영광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그 영광이 무슨 일로 가능했는가를 기억했어야 하는데 사실 로호밤은 그 영광의 원인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금방패를 빼앗겨서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에 대한 현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의 영광이 지속되기를 꿈꿨지만 로호밤은 그 영광의 원인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린 현실도 뒤바꾸지 못한 채 그저 광채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 시대의 영광은 대표적으로 이제 평화였죠. 솔로몬 통치의 초기를 보면 아무도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로호밤 시대의 현실은 전쟁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호밤의 통치를 통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왕위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남왕국이 존속되고 있는 것은 왕위가 존속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 같은 언약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왕위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다윗 덕분에 나머지 지파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왕위를 거의 다 잃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겨우 자신을 지탱해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로호보암이 자신의 통치 기간을 무엇으로 과연 채워야 했던 것일까? 그것이 놋방패였을까? 하고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후 유다의 왕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통치 기간을 채워가야 했을까? 즉 그런 질문이 로호보암의 통치를 통하여 이제 제기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왕이 그 남왕국의 왕으로서 채워야 할 그 시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채운 이제 두 상반된 모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로 넘어가면 로호밤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두 번째 왕이 여기 등장을 하죠. 15장 1절로 가보시면 아비암은 이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로호밤 18년에 왕위에 올라서 3년 정도 다스렸는데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통치가 바로 2절부터 이어지는데 아버지처럼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죄를 행했고 표현을 바꿔 보면 마음이 다윗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다른 길, 솔로몬 후기와 그리고 르호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왜 이 그 나라가 지속되고 있는가? 이어져 나와 있는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3절 하반부부터 보면 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암이라는 왕은 다윗의 등불로 후손으로 지금 와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로 와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처럼 행동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있죠. 아버지처럼 죄를 행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시기에 정황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비암 시대인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이건 그 아비암 시대의 그 형편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형편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버지처럼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아비암의 통치에 겨우 두 개 나와 있는 이 항목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삶의 형편은 전쟁이었고, 이 사람이 채우고 있는 주체적인 행동은 이제 우상숭배였죠. 과연 전쟁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상숭배를 해서 지금 전쟁에 처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부분에 그 아비암이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우상숭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를 했을까? 아버지 대해 사실 계속 보았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무언가 애쓰고 골몰하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전쟁뿐이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이 통치 기간을 채우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아비암으로 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되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이상스럽게도 이 형편에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해 이제 죽게 되죠. 8절에 벌써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이제 등극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 아사가 등극을 하는데 이제 9절부터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로보암 왕 20년에 등극해서 무려 41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오랫동안 왕으로 있죠.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 북왕국의 7명의 왕과 이제 통치 시기가 겹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암이었고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들어봤던 이름이죠. 누구 엄마였죠? 2절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이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암인데, 그래서 이제 과연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의 할머니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마아가였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훨씬 상황이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낳은 자식이 아사라고 이제 보기도 하죠. 하여튼 이제 성경이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정말 그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면 굉장히 출생이 안 좋은 왕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11절에 다윗같이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옳게 행동했다. 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하에 나오는데 남창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그러니까 마아가 여기 태후라고 되어 있죠. 왕궁의 가장 높은 여자 지위인 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이제 마아가를 폐위시킬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세라상도 찍어서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태후도 폐위시켜 버리는 그런 좀 과격해 보이는 일을 해가는데 그것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라고 요약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산당은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그 아사왕의 이 개혁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 국한되어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행하진 못하고 그 안에서 하여튼 그 조상들이 행했던 가나안의 숲속들을 이제 없애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성별한 은, 금, 또 그릇들로 성전을 다시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보암 시절에 싹 약탈당해가지고 비어있는 곳간을 다시 채우죠. 아마도 여기 은과 금과 그릇들은 전리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왕 시절에 이제 여러 전투가 있는데 그 전쟁에 승리했던 기록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성전을 다시 채워야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다윗처럼 일평생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죠. 자, 그것이 통치의 내용이었다면 16절에 다시 이 시절의 형편으로 또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암과 로호보암 시절과 마찬가지의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로호보암의 행동으로 그 제기된 질문, 과연 남왕국 왕들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 앞에 아비암과 아사는 똑같은 이제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쟁입니다. 형편은. 왜 전쟁이냐 하면 조상 때의 죄가 지금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비암이 잘못해서라거나 아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일이 누적되어 이들은 왕이 되어 보니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 때와 같은 평강은 없고 계속 나라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아비암과 아사는 두 가지 대조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아비암은 나라 형편이 이런데 어찌하겠는가? 이 형편을 해결할 만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숭배는 그 주고받는 게 아주 분명한 종교였기 때문이죠. 괜히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치면 저쪽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장해 줄 것이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었고 그 일을 열심히 해갑니다. 그렇게 보면 아비암에게 문제는 이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삶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와 대조적으로 아비암은 어때? 아사의 경우는 지금 전쟁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 그 일이 전쟁을 없애주고 있지 않은데도 그는 이 일을 해왔다고 여기 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전쟁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주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시절에 채워졌던 그 내용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그 아사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을 것이다.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서 사울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너희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후손들 남왕국의 왕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징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징계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없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징계의 매를 거두실 때까지는 그냥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기가 속한 처지에 대한 이해가 아사와 아비암의 경우는 달라 보이는 것이죠. 아비암에게는 이 전쟁의 현실은 삶 전체를 압도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신도 바꿔볼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식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시죠.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아사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 고된 현실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이 징계는 그저 뭐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는 등극하기 전부터 고된 현실, 솔로몬과는 다른 삶의 정황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그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은 그저 그 아사와 아비암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비슷한 주제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현실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로서는 거의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간간이 들리기는 여러 가지 무언가 노력을 하면 거길 탈출할 수 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묻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하고 묻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현실은 뭐 그렇게 꼭 우리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21세기 한국에 태어나셔서 살고 계십니까? 뭐 택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 일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IMF 터졌을 때 다 이제 겪었던 일이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현실은 이상스럽게 펼쳐져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애에 부딪히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그것이 뭐 비단 IMF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이죠. 자, 과연 이런 고된 현실 속에서 신자에게는 이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징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징계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가에 있어서 아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은 어떻게 이 현실적인 과제를 뚫고 넘어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우리의 제1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관심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죽게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사가 지금 죽게 돌아오는 일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가 좀 더 나아지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부강국도 우리한테로 돌아오고 솔로몬의 영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저 죽게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 것인가? 그 현실이 혼자서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면 그것은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맹수가 내 목을 조를까 늘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여기서부터 나를 빼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간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이 바뀌기만 한다면 영혼을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로 거기서 아비암과 아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겪는 그 고된 현실은 겪어내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의 질문을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남왕국의 왕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자신의 통치 시간을 채울 것인가, 과연 무엇이 자기 통치를 채워야 할 중요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를 묻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묻게 하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지금 아사의 길로 가라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 신자의 길, 아사처럼 반응해야 할 길을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 열왕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나서 근데 우리를 조금 더 끌고 갑니다. 지금 얘기한 이 고된 현실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가기로 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을 아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15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 아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사건 가운데 굳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알려주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왕국왕 바아사의 공격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북왕국왕 바아사가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리로 그 코엑스에서 올림픽 공원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북왕국에서 요새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일이 위급하게 엮여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아사왕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왕에게 보내죠. 그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은 원래 자기가 다 채워놨던 건데 지금 다시 다 비워가지고 북왕국으로, 북쪽으로 보내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다급하게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거 보내냐 하면 그 목적은 이거죠. 아람 왕이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이 북왕국하고 어떤 약조를 취해서 이제 친선 조약을 맺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그 선물을 많이 보내니까 그 약조 깨고 북왕국을 공격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뇌물로 보낸 셈입니다. 이거 받고 제가 이렇게 선물할 테니 그 약속을 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 부탁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하고 있는 약속을 깨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람왕 벤하닷이 20절에 보면 북왕국의 북방 지역 여러 도시들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그 공격이 이제 북왕국에게는 또 비상사태가 돼서 바아사가 결국은 철군해서 수도 디르사로 귀환합니다. 이제 디르사는 훨씬 이제 북쪽에 있는 곳이니까 북쪽으로 귀환해서 이제 아람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사는 바로 이때다 하고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도시는 라마 근처에 있는 이제 군사적 요충지죠. 그러니까 그 북왕국 군대가 싹 빠진 사이에 그 목재랑 공사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그 남왕국의 요새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일을 급히 진행을 했는지 한 사람도 온 유다에 한 사람도 모면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다 공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기록된 사건은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역대하에서는 좀 우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역대하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675면입니다. 구약 675면, 역대하 16장. 675면입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방금 읽었던 바로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6절이 이렇게 끝났죠.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제 열왕기에서 알려준 사건까지가 나오고, 7절부터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예전의 싸움을 돌아보십시오. 훨씬 군대 병력이 미약했지만 이겼던 것 잊어버리셨습니까? 당신이 아람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아람마저도 당신의 손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잘못했다고 지금 선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의 전쟁뿐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아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앞에서 여로보암이 보였던 것 같은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또 몇 사람도 학대하였더라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일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얘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학대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일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39년에 발이 아프고 41년에 이제 죽게 되는 일로 이제 정리가 되지요. 아사 왕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이라고 역대하에는 훨씬 길게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도 한마디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두 사건, 방금 그 북왕국의 공격과 관련된 라마의 이야기, 그리고 발에 병이 났다는 얘기, 그 열왕기 15장에 보면 발에 병이 났다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이렇게 죽었으니까 뭐 아사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사 왕이 죽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아사의 평생에 있었던 일로 이 두 가지 일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은 아사가 겪어야 했던 중요한 삶의 한 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자, 아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그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태후마저도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오랫동안 평화를 지속하다가 아사왕이 그 위에 오른 지 대략 한 20년 안쪽에 그 바하사가 쳐들어온 일을 겪죠.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이 일은 굉장히 다급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이렇게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아사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까지 보내서 그건 너 잘못했다. 넌 이 일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일을 아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몹시 노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사에게 이 사건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이 일만큼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느낄 만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것 같은 사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평생 섬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일 가지고 너는 나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말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말입니까? 같은 마음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9년에 발이 병들었는데 굳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지경에 이르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하고 인생의 문제를 상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사의 이 행동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어떤 정황,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공격으로 아사가 참을 수 있을, 순종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끝장을 보는 선까지 밀려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경에 이제 무언가 모색해서 행동했던 일을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아무 그 도움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이후에 아사의 모습을 보면, 바하사는 이렇게 공격하고 곧 죽습니다. 왕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사 그 제위 39년에 발에 병이 들 때는 벌써 바하사는 다 백골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그 일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제 이 이후로 제위 기간 후반기를 다 보냈는데도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자리, 우리 조상들의 징계와 죄의 결과로 제가 겪고 있다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주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로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역대하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사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사의 사건에 열왕기는 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건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모리아산에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사건처럼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들까지 가져가시겠다고 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제 길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지점까지 갔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사에게도 지금 해당되고 있는 것이었죠. 아사가 이 일을 어떻게 나중에 겪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아사의 이 중요한 인생 후반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그 깊은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아사 마음의 마지노선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점까지는 다 용납하고 가겠습니다. 다 참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 넘어까지 어떻게 저를 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 물론 이제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그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정말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지점까지 밀려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지점까지 몰려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사왕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선한 왕이었는데 인생의 후반부 그 바아사가 쳐들어온 게 36살 때쯤 되고 61세에 사망하는데 40대 50대를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에게 어떤 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신자에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한동안 많이 추천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지점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지점까지 겪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지금 그 로호보암이나 아비암처럼 사는 그런 삶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람 그 경우에는 거기서 겪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 말고 주님께 인생을 걸교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질문 그리고 이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죽게 열심히 살자고 함부로 교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께서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오실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시간을 견뎌가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과연 어느 길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무게인가 잘 음미해보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 그 일을 버텨내라. 주께서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돌이키지 말라고 우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주 앞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물러서지 않고 가면 좋겠습니다. 유다에게 바로 이 현실이 지금 열려 있고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며 유다의 왕들이 과연 이 길을 앞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리둥절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늠해보고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이 몹시 고된 현실 같고 견디기 어려운 일 같아서 우리는 이 현실을 해소해 줄 말들이라면 무엇인지 쫓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 때가 저희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편에서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깊은 고백들을 저희에게도 열매로 맛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